항상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시각을 갈망하시면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딱 핵심만 짚어내길 원하시는 바로 지금 듣고 계신 당신, 이번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했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약간 아주 기본적인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내 지갑에 돈이 충분히 있다면 저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죠. 100달러를 내면 100달러짜리 물건을 얻는다. 뭐 이게 우리가 평생 학습해온 시장의 규칙이니까요.
네, 아주 명확하고 계산적인 그 자본주의의 가장 직관적인 거래죠. 그런데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6월 11일자 맨해튼 럭셔리 소비문화 구조 분석 보고서잖아요.
아, 네, 아주 따끈따끈하고 또 내용이 꽤 도발적인 보고서죠.
네, 이 상식의 문을 열고 맨해튼 최상위층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 모든 계산기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지갑에 수천만 원 아니 막 수억 원이 있어도 매장 직원이 아주 정중하게 웃으면서 손님에게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당황스럽네요. 돈이 전부가 아닌 기묘하고 불투명한 세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맨해튼 럭셔리 문화를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의 과시형 소비로 치부해버리는 건 너무 뭐랄까 납작한 해석이거든요.
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 이면을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면에 부와 계급, 권력,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결합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상류층 운영체제, 즉 일종의 접근권의 경제로 작동하는지 해독해보는 겁니다. 자, 한번 파헤쳐볼까요?
라고 하면 가격표에 적힌 0의 개수에 압도당하기 마련인데 맨해튼에서는 그게 단지 입장권에 불과하다고요?
맞습니다. 베인앤컴퍼니의 2025년 자료를 보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오히려 약 2% 정도 축소됐어요.
아, 줄어들었군요.
네. 대중적인 럭셔리 소비자들,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무리해서 명품을 사던 사람들이 이제 극심한 가격 피로도를 겪고 떨어져 나간 거죠.
아, 이해가 갑니다. 가방 하나에 천만 원, 2천만 원을 내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약간 현타가 오는 시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맨해튼의 최상위 소비는 이 타격을 전혀, 정말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저도 보고서에 등장하는 숫자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뉴욕주 감사관이 발표한 2025년 뉴욕시 증권업 보너스 풀,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연봉 외에 받아가는 보너스 잔치 규모가 와 무려 492억 달러더라고요.
네, 1인당 평균 보너스만 24만 6,900 달러죠. 이게 연봉이 아니라 그냥 보너스만요.
세상에, 이 엄청난 현금이 매년 맨해튼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진짜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대한 현금 흐름이 그냥 기본값으로 깔려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냥 가격을 계속 올리거나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굳이 당신에겐 팔지 않겠다며 손님을 돌려보내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대중시장과 최상위 럭셔리 시장의 눈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수요가 많다고 물건을 막 더 찍어내면 그 순간 브랜드는 아무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평범한 상품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아, 흔해지는 순간 끝이군요.
네, 맨해튼처럼 수십억 대 자산가가 그냥 흔한 동네에서 돈은 더 이상 희소성을 증명해주지 못해요. LMS나 파텍필립 같은 최상위 브랜드의 진짜 기능은 가방이나 시계를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들의 핵심 역할은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신호의 통제에 있는 거죠. 게이트키핑이라고 하죠.
아, 듣다 보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비디오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실 텐데 인벤토리에 골드코인이 아무리 꽉 차 있어도 특정 퀘스트를 깨거나 사회적 레벨을 달성하지 않으면 아예 열리지도 않는 VIP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오, 진짜 정확한 비유네요. 돈은 그저 서버 접속료일 뿐인 거죠?
네, 진짜 핵심은 내가 이 집단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군요.
맞아요. 실제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수년을 기다리고 브랜드 매니저와 신뢰를 쌓아가는 그 길고 피곤한 과정 자체가 바로 그 게이트키핑입니다.
아, 참 피곤하게들 사네요.
하하, 그렇죠. 근데 이들은 당신의 인내심과 매너, 그리고 이 브랜드의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회적 자본을 시험하는 거예요.
봄 만들고 설치는 이른바 졸부들을 걸러내는 필터망이네요. 그렇다면 물건을 사는 것조차 이렇게 까다로운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가장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은 도대체 뭡니까? 손목에 찬 시계로도 부족하다면요.
보고서는 그 해답을 바로 공간과 지리적 계급화에서 찾습니다.
지리적 계급화? 흥미롭네요.
네.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보다 어디서 소비하고 어디에 거주하는가가 훨씬 더 해독하기 어려운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라는 거죠.
아, 공간 자체가 신분증이다. 숫자를 하나 보죠. 2026년 1분기 맨해튼 주요 리테일 거리의 평균 임대료가 평방피트당 682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3%나 또 올랐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샤넬이나 디올 같은 브랜드가 메디슨 에비뉴에 매장을 내느냐 아니면 소호에 내느냐는 단순히 유통망을 넓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계급의 언어를 구사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인 셈인가요? 미친 듯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굳이 초고가 입지를 고집하는 게 수익성을 깎아먹는 짓이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으로 그 임대료를 충당한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절대 안 나오죠. 하지만 딜로이트의 2020년 분석을 보면 럭셔리 경영진들에게 이 공간은 그냥 매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죠?
몰입형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무대장치입니다. 지역마다 소비자의 심리와 사교 네트워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떤 부류의 고객과 어떤 사회적 언어를 공유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적 선언이죠.
아, 장소가 곧 메시지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동네마다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지 뜯어볼까요? 전통적인 부촌, 메디슨 에비뉴나 어퍼 이스트 사이드부터 가보죠.
이 지역은 전통, 가문,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이라는 언어를 구사합니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부, 미술관 재단 이사회, 시끄러운 로고보다는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조용한 보석이 어울리는 곳이죠.
아, 완전 올드머니의 상징이네요.
맞아요. 이곳의 매장들은 마치 오래된 저택의 응접실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센트럴파크 사우스에 있는 이른바 빌리어네어스 로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늘로 솟아오른 얇고 높은 초고층 펜트하우스들이 즐비한 곳이잖아요.
빌리어네어스 로우는 전통이나 가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글로벌 초부 유층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신들의 자본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꽂아놓은 수직적 트로피 자산에 가깝죠.
트로피 자산이요? 듣기만 해도 화려하네요.
네, 러시아 올리가르히, 중동의 왕족, 아시아의 신흥 재벌들이 주로 이곳을 소유하거든요. 이들에게 공간은 나 이만큼 돈 있다, 이걸 외치는 거대한 확성기입니다.
확실히 메디슨 에비뉴의 은밀함과는 대비되네요. 그럼 다운타운으로 내려가서 소호는 어떻습니까?
소호는 문화적 현재성, 즉 지금 가장 트렌디하고 젊은 권력을 상징하죠. 스트리트 패션의 드롭 문화에 익숙한 젊은 부자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힙한 느낌이 확 나네요.
그렇죠. 이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브랜드는 우리는 늙지 않았다. 여전히 가장 뜨거운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마다 구사하는 언어가 정말 다르군요. 그럼 트라이베카나? 허드슨 야드는요?
트라이베카는 유명 셀러브리티와 가족 단위의 초부유층이 선호합니다. 이곳의 핵심 가치는 화려함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프리미엄이에요. 파파라치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요새 같은 환경 자체가 가장 비싼 럭셔리죠.
아, 숨는 게 럭셔리군요. 허드슨 야드는요?
반면 허드슨 야드는 최첨단 인프라로 무장한 기업형 미래 럭셔리의 표본이고요.
길 하나 건널 때마다 완전히 다른 세계관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기분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돈이 어디서 왔는가. 즉 부의 기원과 출처에 따라 소비하는 방식과 취향의 문법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산의 규모. 그러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느냐 200억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의 성격이죠.
성격이요?
네.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을 먼저 볼까요? 이들의 사람은 성과와 네트워크로 굴러갑니다.
아, 그래서 그들은 미드타운의 고급 스테이크하우스에 모여서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차고 건배를 하는 거군요. 롤렉스는 그들 사이에서 올해 내가 이만큼의 실적을 냈다. 이걸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성적표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온 테크 창업가들의 시선에서 롤렉스와 스테이크하우스는 너무 구시대적이고 촌스러운 자본주의의 상징이거든요.
촌스럽다고요?
네. 이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로 포장하고 싶어 하죠.
아,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명품 시계 대신 웰리스나 수명 연장 클리닉에 돈을 쏟아붓고 그 미니멀리스트 패션에 집착하는 거군요. 로고 하나 없는 티셔츠인데 알고 보면 몇백만 원짜리인 그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테크 부유층은 아만 리저트 같은 초고가 웰리스에 집착하며 자신의 신체를 최적화하는 데 막대한 돈을 씁니다. 부의 과실을 건강과 정신의 수양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거죠.
상속부자들은 또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3세대, 4세대에 걸친 상속부자들은 이런 신흥부자들의 치열한 자기증명을 다소 우스꽝스럽게 바라보죠. 그들은 조용히 자산을 보존하고 재단 이사회 활동을 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조용한 스태프들을 유지하는 데 돈을 씁니다.
아, 아트 컬렉터들도 이 부류에 속하나요?
네, 미술품 수집가들은 돈을 단순한 부가 아니라 문화적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사람들이죠.
가만 보면 신흥 보레충은 처음엔 로고가 큼지막한 명품으로 가시성을 줬다가 결국 로고조차 숨기는 조용한 럭셔리로 이동해야만 진정한 상류층으로 인정받게 되네요. 듣고 계신 당신도 느끼시겠지만 이건 그들만의 혹독한 계급어 학습 과정 아닙니까?
정확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모순이 하나 있는데요. 부를 막 축적하기 시작한 신흥 부유층은 필사적으로 세상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로고가 큰 걸 찾죠.
나 돈 많다, 알아달라 이거죠.
네. 하지만 정말로 그 최상위 이너서클에 진입하고 나면 그들은 대중으로부터의 철저한 거리두기, 즉 신중함을 원하게 됩니다.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도 완벽하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찌나 루이비통의 큼지막한 패턴이 대중적인 권위라면 로로피아나나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로고를 숨기는 조용한 부의 정점이고요. 반면에 리차드 밀 같은 몇 억짜리 시계를 차는 사람들은 나는 전통적인 예절 따위는 신경 안 써 라고 외치는 급진적인 부의 신호고요.
맞습니다. 아주 잘 읽어내셨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죠. 이들이 취향의 문법을 마스터하고 꽁꽁 숨기기 시작했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숨겨진 부를 발산하며 자기들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까?
그 질문이 바보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섹션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들이 숨어드는 곳, 바로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닫힌 생태계, 접근권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아, 부동산, 금융, 미술, 파인다이닝, 사교클럽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죠.
부동산부터 짚어보죠. 2020년 1분기 맨해튼 중간값이 약 128만 달러인데 더 놀라운 건 고금리 상황에서도 300만 달러 이상 초고가 거래가 전년 대비 10%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집은 이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신분증 명소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만 좋다고 이너스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미술 시장을 거쳐야죠.
이 부분이 정말 미쳤습니다. 2025년 주요 뉴욕 경매 매출이 31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게 순수한 예술적 열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상위 계층에게 미술품 구매는 일종의 자본 세탁 과정이에요.
돈 세탁이요? 불법적인 건 아니고요?
아, 불법적인 돈 세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칠고 노골적인 금융 자본을 세련되고 명분 있는 문화 자본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죠.
아,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100억 보너스를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냥 돈 많은 속물 취급을 받지만 그 돈으로 유명 작가의 그림을 사서 미술관에 기증하거나 이사회 접근권을 얻으면 문화적 권력으로 세탁된다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그 순간 강시는 예술을 후원하는 교양 있는 명사로 신분이 세탁되고 가장 중요한 이사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그렇게 문화적 정당성을 얻고 나면 그 다음 파이프라인은 웰니스와 프라이빗 클럽으로 이어지고요.
네. 카사치프리아니 같은 철저한 회원제 클럽이나 무려 2만 5천 평방피트에 달하는 아만 뉴욕 같은 곳 말이죠. 여기서 그들이 파는 건 공간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환경과 프라이버시를 파는 거죠.
미슐랭 3스타 식당도 맛집이 아니라 관계 자본을 다지는 곳이군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고도로 통제된 인공생태계네요.
맞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월스트리트 보너스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지면 부동산이라는 저수지에 고였다가 미술품이라는 필터를 거쳐 문화적 정당성으로 정화되고 결국 사교클럽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그들만의 인맥으로 영원히 순환하는 겁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 교육과 기부, 정치 후원마저도 계급을 재생산하고 권력 접근권을 얻는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작동한다는 맥락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압도적인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듣고 계신 당신이 당장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팔거나 초고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끼리끼리 뭉치려는 배타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구축되는지 그 뼈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 원리를 알면 비즈니스 트렌드나 조직 내 권력 지형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여긴 그냥 돈 복사기 아닙니까?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겉보기엔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문화적 문맥을 아주 미세하게만 오독해도 가차없이 쫓겨나는 지뢰밭입니다.
아, 쫓겨난다고요?
네. 진정성이 결핍되거나 납득할 만한 희소성 없이 가격만 계속 올리면 최상의 고객들에게도 가격 피로를 유발해서 브랜드 자산이 순식간에 훼손됩니다.
부자들도 호구는 아니니까요.
그럼요. 특히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는 프라이버시의 실패입니다. 만약 프라이빗 사격 클럽에서 누군가의 사진이 몰래 찍혀서 매체에 노출됐다. 그 순간 그 공간이 팔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안전함이 깨진 것이므로 고객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철저한 보안 장치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고서에 언급된 윤리적 긴장 상태에 대해서도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보고서도 그 점을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폐쇄적인 순환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맨해튼이라는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심각한 빈부격차와 공간의 배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물리적인 생활 반경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편향없이 인지해야겠네요. 자, 이제 오늘 다룬 정보들을 묶어볼 시간입니다. 맨해튼의 럭셔리는 결국 비싼 물건들의 무질서한 진열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이상이었죠.
자본이 주소가 되고 주소가 신분이 되며 다시 그 신분이 타인은 절대 넘볼 수 없는 네트워크 접근권으로 치환되는 무서울 정도로 정교한 폐쇄회로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진정한 럭셔리 상품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바로 이 은밀한 사회적 문법에 대한 해석 능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보고서의 내용, 즉 그 도시의 계급화 및 공간 배제를 확장할 새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앞으로 극소수의 부유층이 오직 전용 엘리베이터만을 타고 이동하고 회원제 클럽에서만 밥을 먹고 프라이빗 웰니스 센터에서만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 도시가 가진 본연의 가치, 즉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맨해튼 특유의 창조적 마찰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정말 생각해볼 만한 문제네요.
거대한 도시 전체가 그들만의 VIP 터미널로 변해버릴 때 도시는 과연 이전처럼 매력적인 곳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당신이 걷는 거리는 과연 누구에게 열려 있고 또 누구에게 닫혀 있는지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